자, 이번 시간에는 누가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뭐 설교자는 대개 목사니까 누가 목사가 될 수 있는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설교와 설교자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교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설교가 뭔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는 설교문이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여기 뭔가를 다 적어 갖고 왔잖아요. 이 설교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설교문.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제 아래 서서 설교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뭐 제수처를 써가고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설교문이 있어야 설교할 수 있는 거고, 설교자가 무언가 지금 말을 하면서 막 동작을 써가면서 자기 걸 열심히 지금 하는 설교 행위,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설교문 작성을 못하면 그럼 설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제목이 누가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미리 제가 답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요. 누가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설교문 작성을 할 수 없으면 설교자가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을 몇 구절을 읽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논리적으로 기승전결 잘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듣는 사람이 들으니까 아, 정말 이게 이렇게 흘러나가면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성경 한 구절 읽고 딴 얘기하지 말고, 그렇죠? 성경 있는 걸 강해를 하면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 그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 말을 하기 전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을 이렇게 이렇게 서론에는 이렇게 적고 본론에는 이렇게 해서 몇 개 정도 이렇게 나눠갖고 이 말씀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가 이렇게 맺어야 되겠다 하는 설교문 작성이 안 되면은 그러면 설교를 하면 민폐가 되는 거예요, 민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문 작성을 못해요. 예, 그 못하기 때문에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말을 잘 못하면 설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문이 아무리 좋아도 그거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말의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설교자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섬겨야지.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의 능력이 없으면 설교는 할 수 없는 거다. 다른 길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 있나.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그럼 교회에 성도들이 뭐 500명도 있고 1000명도 있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는 거냐. 누구나 다.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평신도 설교라는 거, 이런 것이 가능한 거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평신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은 거다. 그러니까 교회 500명이 나오는데 500명이 다 설교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예, 지난 한 100년 동안 누구라도 교회 다니면 설교할 수 있다는 이런 사상이 널리 퍼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자도 설교할 수 있다.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이거 뭐 자매님들을 깎아내려고 그게 아니고, 예, 성경에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목사는 오직 남자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집사도 오직 남자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년 동안 심지어 여자도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지금 널리 퍼지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로이드 존스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도 동의하고요. 자, 그럼 존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구나 아무나 다 설교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감리교회나 아니면 형제교회 등의 비신학적 영향 때문에 생긴 거다. 형제교회 아니면 지방교회 같은데 다녀보신 분들 이 안에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뭐 빵을 나누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걸 설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보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서 사람들이 알아 읽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끝나고 난 이후에 여기 설교 들은 사람이 아, 그 구절을 통해서 오늘 이걸 배웠어 내가. 그렇죠? 내 삶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어 하고 교회당을 밖을 나가야 되는 일이 생겨야 되는, 그게 진짜 설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존스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 비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비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다. 자, 평신도 설교는 어느 경우에 가능하냐. 첫 번째, 예외적인 상황에서. 말 그대로 교회가 지금 다섯 명이 모였습니다. 시작하려고 그래요. 아, 이런 상황에서 전임 사역자를 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 그래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 이건 저한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가를 이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임 사역하는 것이 맞는 거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예외적인 그런 상황이고, 원래 올바른 것은, 원래 성경적인 것은 전임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좀 더 성경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느 면에서도 전임 사역한 건 아니거든요. 에베소나 고린도 가서 보면 본인이 천막을 만들어 가면서 나머지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꼭 100% 옳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흘러온 그런 교회 역사를 봤을 때는 전통적이고 조금 더 성경적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전임 사역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해라 그랬으니까 그 대답할 것 준비해서 말하는 게 설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대답할 걸 준비하는 거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쉽게 뭘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설교가 아니다. 자, 주님을 믿는 이유를 대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논리정연하게 30, 40분, 뭐 50분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설교하고는 다른 거다. 자, 성경은 교회의 목사, 목사는 성경에 가서 보면 감독, 장로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왜 예외적인 이런 상황이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 전임 사역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전임 사역을 하지 않을 때, 목사가 프로페셔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자기 그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할 때 나타나는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올바른 말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교회에서 녹을 받으면 그러면 이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싫어할 텐데 저거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 싫어할 텐데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오른쪽에 같이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좌익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돼요? 제가 녹을 받고 있으면 우리 교회 좌익 성도들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안 하느냐. 그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사례비를 받아서도 전 그대로 선포합니다. 저보고 나가라 그래도 선포해요. 왜 그러냐. 그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고, 나가라 그러면 딴 데 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와 같은 자유도가 하나 생긴다는 거,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건 잘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목사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목사 자신도 내가 직업을 가지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전임 사역을 해야 될 건지.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교회를 하나 시작하려고 그러면 예배 처소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달이 월세를 줘야 되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전임 사역자 사역, 그 사례비까지 주는데 교인 5명, 10명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게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유명도가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영국의 제일 큰 그런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경험을 못한 거지. 실제 현실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 목사들 가운데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비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50% 60%가 다 택시 대리기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러한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큰 교회 목사님만 보니까 어우 저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차도 좋은 거 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거의 한 50% 정도 이 조그만 그런 교회 거의 목회자들은 자기 그 사역 그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평신도 설교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평신도 설교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왜 문제가 있느냐?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들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소명이 결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결여가 되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신학교를 다녔으니까 그렇죠. 이걸 내가 직업의 하나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목사를 하게 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명이 결여가 된 상태에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 때문에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된다. 소명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목회자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를 이걸 하고 설교자를 한다는 이 소명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내가 결심해서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나는 목사가 돼야 되겠어.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일은 그거는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명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소명. 저도 첫 번째 목회를 실패하고 그리고 초야에 묻혀서 제가 너무나 괴로운 그러한 그 삶을 사는 가운데 캐나다 머키 마운틴에 가서 그 눈 많은 그 산을 헤매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힘든 그러한 삶이 목회에 실패한 이후에 그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정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있어야 돼요. 이 정신을 짓누르는 압박감,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사를 그만두고 목회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27살에 앞날이 창창한 이 사람이, 그렇죠? 이거 뭐 의사를 그만두고 그 많은 돈 벌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그만두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을 때는 정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신을 짓누르는 압박감. 자, 그런 이런 압박감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정말 정신에 압박감이 있구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보살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난다, 옆에. 이걸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우리 신학원 다니는 그런 분들에게도 이번 주에 제가 편지를 보내려고 하다가 못 보냈어요. 우리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면 끼리끼리 본인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될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걸 보고 이 교회에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구나 하고 나서서, 그렇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오면 끼리끼리 이렇게 모여갖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정신적인 압박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압박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하든지 조금 쉽게 알아들으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줘서 구원받지 못한 형제가 있으면 좀 구원받도록 하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뭐가 교리가 부족한 사람 내가 이거 어떻게 좀 세워줘야 되겠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압박감이 이 사람을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신적인 압박감은 뭐냐? 설교를 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 그래서 스펄전은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 이것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다음 거 같이 이제 밸런스를 이제 이루어야 되는데, 스펄전이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해라. 알겠죠?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설교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해라. 그 일보다는 내가 설교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해야 설교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경험적으로 자기가 느낀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다고 자신에게 말하지만 압박감으로 인해 결국 그 일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설교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는 설교가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압박감 때문에 그 일을 자동적으로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압박감이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이것만 있다고 그러면 그럼 나도 압박감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압박감이 있다는 사람이 여기로만 해서 끝나면은 그러면 어휴 목사님 저도 압박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걸 이걸 해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압박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째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나님, 저는 이 일을 제가 부족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그를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목회를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압박감과 두 번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어요. 첫 번째 압박감과 두 번째의 두려움. 내가 이걸 다시 한 번 하다가 망쳐놨잖아요. 이렇게 이제 했는데 또 다시 이걸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하려고 도망을 치는 애를 쓰는 게 나타나야 되는 거야.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압박감이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못하겠다 그러고 못합니다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의 그 표현에 따르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야지 자신 만만해서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경을 50번 읽고 그 다음에 뭐 세대주의 신학을 내가 다 완전히 독파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에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데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데이터는 뭐냐? 위대한 설교자일수록 설교하기에 주저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설교자, 그렇죠?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그런 일을 했고,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렇게 위대하게 됐지만 우리 요새 바울의 맥잡기 하잖아요. 맨 마지막엔 다 버림받고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초야에 묻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저 맨 밑바닥까지 들어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또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나는 그냥 양 똥이나 치고 그러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 양 치고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모든 걸 다 놓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그 일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박감과 두려움 없이 설교자로 서는 거는 무모한 일이다. 그래서 제가 무슨 책을 읽으라 그랬어요? 목회 위험한 소명. 그래서 폴 출입의 목회 위험한 소명 책을 제가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읽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압박감과 그 다음에 이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오면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그거 할 때 망했잖아요, 제가. 예, 망했어요, 그때. 왜 이런 뭐 압박감이니 두려움 이런 거 없었거든, 그때.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도 졸업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안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섰더니 2년 만에 쫙 교회가 가라앉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최소한 두 번째 교회를 할 때는 이러한 압박감과 그 처절하게 이 밑으로 저 밑으로 떨어져갖고 도대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교회를 하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난 압박감도 있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나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점검해야 되느냐.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디모데전서 3장 그 다음에 디도서 1장에 나와 있는 감독의 자격이 있어요. 그 감독의 자격, 일단 하나하나의 남편이고 자식들을 잘 가르치고, 그렇죠? 손님 대접을 잘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것 같은 가르치기를 잘 하고, 나와 있는 기본적인 덕목이 있어요. 일단 그거는 패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기본적인 덕목은 패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일단 장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일단 장가를 가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가르치기를 잘 하는 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잘 해야 된다.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섬기는 걸 보니, 아, 참, 저 사람들은 남을 잘 섬기는구나. 이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내 집을 오픈을 해서 우리 집에 와서 오라 그러고, 같이 교제도 나누자 그러고, 커피도 한잔 사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덕목이에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한 이후에 또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정직하다는 그런 평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덕목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가지고 이 사람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파적이지 않게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소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소명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되는 경우.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지성,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언변, 이건 드러나는 거잖아요. 책을 읽고 책을 요약을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국어 실력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지성이잖아요. 책을 읽었으면 책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성경을 읽었으면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사람의 성품이, 저도 성품이 아주 까칠한 사람인데, 예,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깎여갖고, 그래, 여기 지금 요 정도 이제 돼 있는데, 성품이 아주 난폭하고, 교회에서 막 사람들 밀치고 싸우고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특히 누가 아냐? 부인이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고 부인이 와서 말려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교회에서만 그런 것 같이 하고 그러면 이 사람 안 된다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스펄전이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스펄전한테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 저한테 이 교회 가서 설교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왔습니다. 스펄전이 하나님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던데. 그렇죠? 예. 그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야망이 그를 목사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망을 가진 사람 못하게 말리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가 40년을 해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살펴보니까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그만두게 하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자,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보통 사람 이상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영적인 지식 여기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 예를 들어 목사가 되려면 우리 성도들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이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 정도 그 기본 줄거리는 알아야 목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어떻게 설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자원할 수 있냐?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 안 돼요. 예, 부인과도 하나가 화해가 안 되고 이렇게 돼서 같이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목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보고 있어요. 우리 독립침례교회 안에도 설교자가 돼야 되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부인과도 하나가 안 돼서 부인은 일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와서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교리적으로 부인과 가족이 하나가 안 되고, 그렇죠? 가정이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인격의 문제가 있어요. 경건해야 돼요. 누가 봐도 경건해야 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라야 목회자가 되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런 좋은 학교들은 다 목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 가운데 제일 우수한 사람들을 목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학교가 그게 아이비리그 학교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이상의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영성이 있고 이렇게 돼야 일단 그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거다. 자, 이런 것들이 만족된 이후에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은 뭐냐? 일단 성경을 이해해야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통합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구절 어디를 설교를 해도 충돌이나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조직신학이 올바로 박혀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그렇죠. 이 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것이 똑바로 이렇게 정립이 돼 있어서 성경 어디를 펴고 설교를 해도 이 사람 설교에 모순이 나타나지 않고 충돌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다. 그 일을 위해서 신학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최소한 성경 말씀에 어디에 뭐가 있는 걸 알아야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다음 주에 뭘 설교해야 될까? 이게 떠오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거 시간은 자꾸 오는데 여러분 이게 쉽질 않아요. 다음 주 이거 이렇게 성경 말씀이 많은데 도대체 뭐를 설교해야 될까? 이게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든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일단은 많이 알고 있어야 일단은 뭐라도 하나 주제를 잡아서 그 설교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뭐 저라고 해서 막 그냥 틀어놓으면 막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얻을 때 부부싸움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푹 쳐주고 그럼 근처에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그게. 그러면 그렇게도 어떻게든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언변의 능력이 없으면 설교 못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말을 잘 못하고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논리정연하게 못하면 설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유능한 과학자가 찾아와서 자기가 설교자가 되겠다고 하니 좀 인도를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데 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유능한 과학자는 맞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유능한 그런 과학자는 사실인데 이거 들어보니까 연구나 해야지. 연구실에서 혼자 하는 거 해야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근데 굳이 목사가 되겠다고 해서 그 과학자가 다 관두고 7년 동안 세 군데 교회를 전전하다가 결국은 과학 분야로 되돌아갔다. 예, 그렇게 지금 자기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일단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한국에도 많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아우, 당신 목사가 돼야 되겠다.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 때문에 제 아내하고 출애굽이 많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예, 근데 어쨌든 교회 와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아, 당신 목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또 자기 경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너무 혼란스럽다.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빵 만드는 사람이에요. 빵 구워서 빵 만드는 사람이에요.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주일로 와서 이렇게 특별 찬양하고 이러던 사람이에요. 아, 되게 열심히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목사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게 한 번 두 번 듣다가 그럼 내가 목사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이제 예, 신학 공부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신학 공부를 하는데 빵은 구울 수 있는데 도대체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거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훈련 받는데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걸 좀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빵은 잘 구울 수 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도저히 수업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이제 일이 잘 된 거라고 당신은 목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 빵 굽고 찬양할 사람이다. 빵 굽고 찬양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교회, 특히 개인은 본인이 하겠다는 거 소용이 없어요. 교인 그 부인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일단은 목회자 감인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봤을 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이 이야기를 아마 10번 이상 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목회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찍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 저 A가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돼야 돼요? 성도들이 인정을 해야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아 보니까 저 사람하고 저 사람 부인하고 저 아이들 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 목회를 해도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돼 우리 교회 뭐 부목사도 되고 나중에 제가 은퇴할 때 되면 누가 또 해서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다. 이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이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올 수 있겠죠. 좋은 그런 교육을 받고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이런 일들과 스탠다드 이런 모든 걸 보고 그것 이상을 하며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이끌 수 있는 목자라고 하는 이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그래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설교자에게 필요한 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야기한 이 점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구원받은 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신학 교육을 받은 거, 이거 말고 진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삶의 경험이 반드시 목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고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하고 그리고 곧바로 신학대학원 가고 그 다음에 강도사하고 이렇게 해서 삶이 뭔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면 그러면 허공을 치는 설교를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월급 받아가며 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애환,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렇죠? 상사에게 거짓 보고해야 될 때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서 지금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런 상황, 그렇죠? 이런 걸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저 저 하늘의 천상에서만 살다가 여기 고고하게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이거 얘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은혜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의 경험이 없으면 그러면 설교가 이론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누가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 변화가 되지 않는다. 사람 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중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의 문제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회중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이런 식의 설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이 자리에 왜 서느냐. 회중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서는 거예요. 그러면 회중이 어떠한 고통과 핍박과 애환과 정말 사회의 각종 부조리 속에서 본인도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절박한 그런 그 심정, 그거를 요만큼이라도 느껴봤어야 그래야 그 심정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 등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의 프로페셔널 직업이 있어요. 그것은 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요새 의사 되는 애들 가서 보면 또 1년 정도는 쉬어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이 세상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의사가 되는 아이들이 많아 의과대학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냐, 변호사가 있어요. 그것도 일반 대학을 다녀야 돼요. 일반 대학 다닌 다음에 곧바로 변호사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또 가서 직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중에 다시 변호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로스쿨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 프로페셔널 직업이 뭐냐? 목사입니다. 일반 대학을 다니고 세상 직업을 가져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신학대학원을 가서 프로페셔널 대학원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로페셔널 직업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의사,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목사는 그래서 일반 대학을 가능한 한 이렇게 다니면서 경험을 쌓고 그 이후에도 일반 직업을 가지고 경험을 쌓고 그 이후에 정말 내가 소명이 있어서 목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의사도 해야 되겠다 할 때 가는 게 프로페셔널 스쿨이에요. 프로페셔널 스쿨.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신대원 가고 그 다음에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로이드 존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대학에서는 예술이든 과학이든 일반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논리성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내가 대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과 박사과정이고 모든 거 하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런 걸 제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훈련을 제가 받은 거예요. 대학 4년, 그렇죠. 대학원 6년, 10년 동안 그러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해도 논리적으로 아, 저건 정말 말이 안 돼. 이런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그렇죠. 아 이건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구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추론하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국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국어. 문단의 대강. 문단이 뭘 얘기하는지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존스는 말틴 로이 존스는 신학교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의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말틴 로이드 존스는 신학대학원이나 이런 거 다니는 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자. 그거 다닌다고 목사가 더 좋은 사람이 돼. 그런 건 아니다.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하고 40년간 설교를 하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이러니가 뭐예요? 신학교를 안 다녔어요, 여러분. 신학교를 안 다녔는데도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최고의 명절을 남길 정도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학원 정도의 그런 그 신학적인 훈련이 없이 한다고 하면 그 목회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어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수준이 이미 거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 자, 이런 훈련 뒤에 성경과 성경 메시지에 대한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조직신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조직신학. 그 조직신학이 잘못이 되면 그럼 성경을 다른 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틀. 그래서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알미니안주의다, 칼빈주의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바이블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그거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자꾸 듣고 성경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여러 차례 읽었고 그 다음에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언제 읽었냐? 대체로 25살쯤에서 40살 정도 될 때 필요한 거의 모든 책들은 다 그때 읽은 거예요. 그때 그 이후로는 주로 디보셔널한 미딩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을 위한 그런 한 것만 하지 나머지 교리적인 거나 이런 모든 거는 이미 35이고 다 될 때까지 다 정립을 한 거예요. 다 정립을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내 나름대로 독서를 하고 이렇게 이제 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원어는 정확성을 기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도움이나 가치가 없다. 이거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는 거고 저도 정확하게 여기에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어 공부하면 훌륭한 목사나 성경학자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원어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 성경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어는 원어 자체를 읽을 수 있으면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원어 사전도 있고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면 모든 원어가 다 나와 있어요. 그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11년에 50명의 대석학들을 사용해서 원어, 히브리어, 그리스말로 기록된 그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적어놔 주셨어요. 또 그걸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하면 되지 원어가 이렇다 저렇다 나가면 그때부터 다른 설교가 나오는 거다. 100% 확실합니다. 원어 갖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사 공부를 잘해야 된다. 교회사. 왜 그러냐. 교회사를 공부해야 이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이야기가 뭐냐. 성경 관련된 교회사를 보면 그 교회사에 나타난 이단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단의 특성이 뭐냐. 너무나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다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다.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성경의 어떤 한두 구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본 교리로 삼아버리면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그렇죠? 어떤 특정한 한두 구절만 가지고 교리를 삼아버리면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다.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 이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건 뭐, 예, 뭐 사람들이 이제 견해고 왜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그러냐? 왜 그래요? 성경의 주제가 많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뭐만 해요? 구원만 이야기하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딱지를 받게 되는 거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이 이단이 되기 쉽다. 그걸 알아보려면 교회사를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정수영 목사님의 교회사가 있어요. 그거 가서 한 40개가 나와 있는데 들어보시면 아주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또 교회사를 공부해야 부흥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한 게 뭐냐,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 코칭 배우러 다니는 거 이런 건 안 해도 된다. 오늘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설교학이라든가, 그렇죠, 누구 설교 세미나가 있다든가, 설교를 잘하게 만들어준다는데 이런 데 쫓아다니면 안 된다. 예, 그거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자, 결론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결론이에요. 설교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설교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태어나지 가르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설교 코칭을 하냐? 예, 설교에 관한 이런 책을 목사님 왜 썼냐? 이거는 예, 설교자로 태어났는데 태어났다 그래서 곧바로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잡아줄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틀로 이 사람이 설교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미 태어날 때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나는 아니다 생각이든 빨리 그만두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존스는 심지어 이렇게 설교 코칭하는 것도 반대해요. 본인이 그걸 뭐라 그랬냐, 창녀가 하는 짓이다 그랬어요. 네, 이게 설교 코칭하는 거, 기술을 배워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설교 코칭이 설교자를 만들지 못해도 설교자의 여러 부족한 그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 저도 이런 책을 통해서 변화가 됐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침례교회 하면서 많은 책들을 소개하고 나 자신도 많이 보는데 어떤 책을 가장 많이 보냐, 설교에 관한 책을 가장 많이 봐요. 메가더의 것도 그렇고 파이퍼의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은 설교를 뭐라고 얘기하나 어떻게 얘기하나, 설교에 관한 책들을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가장 많이. 왜 그러냐, 내가 보지 못한 게 많이 있잖아요. 제 아내가 가장 많이 봤던 책도 설교에 관한 책이에요. 설교에 관한 책. 이제 이렇게 돼서 사실은 예,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예, 제 아내의 엄청난 채찍이 있었다는 거. 예, 우리가 보통 지도 편달해달라 그랬잖아요. 편달이 많았어요. 편달. 어떤 편달? 뭐 왜 혓바닥을 내미느냐, 뭐 손을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렇게 뭐 하느냐 이렇게 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나마 그래도 많은 것들이 잡버릇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서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고 저 화면으로 한번 이렇게 하고 30분 내내 이렇게 서 있어 봐요.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나, 화면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보여요. 손을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제 아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보이지 않냐 이게. 그렇잖아요. 그 제가 볼 수 있어요? 안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얘기 들으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안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설교자는 아내가 만드는 거다. 아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혓바닥도 내미지 말고. 혓바닥 얘기를 제가 수십 차례 들었어요. 근데 요새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모든 잡보루까지 다 없애고, 이렇게 해서 설교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다. 예, 그래서 설교자 아내가 설교자의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해줘야지. 우리 교회 집사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감히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왜 이러냐? 이러고 누가 얘기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내가 되는 사람이 잘 봐야 돼, 이렇게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빨리 가서 코칭을 해줘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다른 사람 설교를 많이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나보다 다 훌륭하다는 사람들. 그렇죠? 위얼스비. 예, 그 다음에 존 파이퍼. 그 다음에 존 메가도 뭐 등등 해서 여러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많이. 또 요 근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리 그레함 설교를 듣는다고요. 빌리 그레함 그 젊을 때 타락하기 전에 그 설교를 들으면 말 그대로 천상의 설교 같아요. 설교가. 예, 이 영어,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영국식 영어와 이게 혼합이 된 상태로 이렇게 하면 정말 천둥이 울리는 듯한 그런 그 설교를 해요. 예, 그러니까 자꾸 듣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는 겁니다. 또 워렌 위얼스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주석 이거 제가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떤 걸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좋은 소프트웨어도 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해놓은 그런 설교 이거를 잘 가지고 내가 잘 다듬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자료가 영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거기 교회 목사가 영어를 그래도 하고 그러면 성도들이 다양한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고 영어가 안 되고 그러면 좀 부족하죠. 그냥 단품 하나짜리 요리만 계속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다. 최종 결론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할 수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진리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믿는 사람. 이거 외에 나머지 거는 다 부수적인 거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누가 설교자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